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예수님의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불려지는 본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 능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세상과 완전히 구분되어져 살아가기보다는 바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바로 구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어른들의 삶에서 이 사람이 소위 교회를 다니는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조금만 함께 지내보거나 아니면 회식 자리를 가거나 대화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종종 끝까지 알아내기 힘든 사람들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저 역시 누군가에게는 참 발견되기 힘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교회 외 모임을 꽤나 자주 갖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 모임을 통해서 지내봤을 때 한 번 이런 적이 있습니다. 저를 만나고 한 2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 그 전에 처음 만나서 같이 인사를 나누고 두 시간이 지났을 때그 처음 만난 그분이 제게 와서 조용히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혹시 어떤 일을 하세요? 제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뭘 하세요? 좀 말하기는 힘들었지만 목사입니다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떠냐면 어쩐지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도 놀래고 그 사람도 놀래고 보니까 그분도 교회 목사님이시더만요. 그분도 저도 놀랐고 그분도 놀라고 서로 함께 놀랬습니다. 심지어 또 이런 적도 있습니다. 몇 달을 함께 지냈었는데 제가 목사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엄청나게 소스라치게 놀라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물론 그 교회 내에서도 제가 목사라는 사실에 놀라는 분들도 가끔은 계시긴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를 가든 어디를 가든 누가 봐도 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구나. 정말 이 사람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 같다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으시는지 아니면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시는지 이거는 아마 본인만 알고 계시겠지요. 뭐 어쨌든 그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교회를 다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참 발견하기 힘든 세대가 있습니다. 뭐 과거에는 중2병으로 한창 인기 몰이를 했던 그 병이 지금 초등부 아이들에게까지 내려왔는지도 모릅니다. 알 수 없는 반응들을 매주마다 봅니다. 또 알 수 없는 그 표정들을 매주마다 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아이일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아이들까? 때로는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일까? 참 구별하기 힘든 세대가 지금 초딩의 세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의 초딩들은 참 특이한 세대입니다. 잘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버릇이 나빠집니다. 그렇다고 손줄 내면 어떻게 됩니까? 삐뚤어집니다. 잘해주면 버릇이 나빠지고 또 혼내면 삐뚤어지는 그런 세대가 바로 지금 초등 학생들, 초딩 세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최소한 제가 유치부를 사역으로 시작하여서 또 고등부를 갔다가 중등부를 갔다가 지금은 이제 초등부를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2017년도 처음으로 초등부를 부임하고 나서 경험한 아이들은 참 특이한 아이들입니다. 물론 이 특이한 아이들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면서 교훈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멸망하는 문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갈 것이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정답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이 정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두 길을 좀 살펴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으며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문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크고 넓은 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문의 끝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멸망입니다. 반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습니까?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들어가기가 매우 힘들고 보기에도 매우 불편한 그 길은 좁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협착하다라는 말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매우 어렵다, 주변 환경으로 인하여서 고통스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좁고 협착한 그 길, 그래서인지 찾는 사람들이 매우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의 끝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하지만 이 좁은 길의 끝이 생명으로 인도한다고는 하나 결코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 또한 편히 갈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흔히 세상적으로 좋은 것이 가득한 그런 길도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눈에는, 저희들의 눈에는 가시밭길처럼 매우 험난한 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좁은 길을 갈 것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길의 끝은 결코 이루 말할 수 없는 생명의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의 길인 것을 그 끝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두 종류의 선지자를 이제 비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찾아오지만 그 속은 우리를 노략질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속이 좋은 나무야말로 좋은 열매를 맺지만 속이 썩어 있는 나무는 썩은 열매를 맺든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든지 결국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좋은지 썩었는지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떠합니까? 21절에서 23절에 보시면 두 종류의 제자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주여 주여 외친다고 하여서 그것이 결코 하나님을 위한 진심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참 구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선지자 같아 보입니다. 선지자 같은 모양을 하고 또 능력을 행하고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기에는 영락없는 선지자의 모양을 갖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 향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코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이 예수님의 거절과 거부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하고 절대적인 판단입니다. 누구도 반항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 또 이 말씀이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교회 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린 더욱 경계의 자세를 가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상고를 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24절에서 27절에 보시면 두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저 앉아서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간섭하심으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때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지식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내 삶을 지배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고 정말 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진짜 지혜 있는 삶, 바로 지혜로운 자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지금 현재 2017년도 유년부와 초등부는 바로 홀리키즈 온 더 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새겨진 그 말씀에 따라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홀리키즈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유년부와 초등부는 이 2017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비록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서 힘든 여정을 가져다 줄지라도 결코 의심하거나 뒤돌아가지 않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하여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유초등부는 2017년을 홀리키즈 온 더 락이라는 주제로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바로 두 길에 대한 네 가지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산상설교를 마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인가 아니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인가, 듣는 것에 그칠 것인가, 듣고 순종함으로 실천할 것인가, 가식적으로 흉내내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진심으로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우리에게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 속에서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어떠한 것인가에 따라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인도하는 것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선택을 하며 살아가듯 아이들도 여전히 똑같은 상황 속에 놓여서 똑같이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았고 만들어져 가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세상은 양의 옷을 입고 찾아와서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지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치 최소한 행위적인 면만 열심히 하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그들은 믿으며 착각하고 학교와 교회에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받으며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학교에서의 삶과 가정에서의 삶과 또 교회에서의 삶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부모 빼고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남들 다 하는 대로 따라가고 남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만 꼭 다르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지, 말씀이 아닌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훗날에 외쳐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부모님에 따라서 얼마나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요. 제가 부모님을 따라서 얼마나 주여 주여 부르며 기도했는데요. 제가 부모님을 따라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도 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갔는데요. 그러나 그들의 외침 속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단호한 외침이 나온다면 그걸 버텨낼 재간이 있겠습니까? 이 얼마나 무서운 거절입니까? 유초등부는 곧 캠프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목금토로 해서 캠프를 진행합니다. 캠프 때마다 매번 교사들과 학부모님들은 이 시간에 아이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만 다니는 아이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티가 나기를 우리 교사들과 부모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이 2박 3일의 캠프 동안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들은 이 2박 3일의 캠프 동안 얼마나 교사와 밀당을 하고 학부모님과 밀당을 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재미있는 프로그램은 있는지, 있으면 가는 거고 없으면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물놀이는 가는지, 있으면 가는 거고 없으면 안 가는 겁니다. 또한 좋은 장소로 가는지, 장소가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들면 안 가는 거고 마음에 들면 가는 겁니다. 또 몇 시에 재우는지, 이게 왜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몇 시에 재우는지가 아이들이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몇 시에 자요? 12시, 아싸, 이럽니다. 어쨌든 뭐 늦게,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에게 뭐 자고 안 자고가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캠프를 생각하고 있고 그 캠프 가운데 관심이 그렇게 몰두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과 생각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아이들의 입장에서 내일을 산 사람으로서 우리 어른들이 이 아이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아이들을 도와야만 합니다. 제가 초두에 참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독특한 세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 위에 이제 글씨가 뜰 건데요, 한번 이 글씨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글씨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글씨가 보이죠? 혹시 이 글씨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네? 그렇죠. 일로 읽어야 될지 절로 읽어야 될지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 안 계시죠? 제가 어느 한 설교 시간에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글씨인 줄 아는 사람이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조용할 때 한 친구가 자신 있게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글씨냐고. 그리고 그 아이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몰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전혀 이런 것이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무엇인가를 아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많은 친구들이 손을 들지만 결코 그것이 답과 상관이 없는 아이들이 자주 있기 때문에 제게는 생각 놀랍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 답변이 웃깁니다. 저게 무슨 글씨인지는 모르는데 저 글씨의 뜻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글씨를 읽을 줄은 모르는데 저 글씨가 뜻하는 의미는 알고 있다고? 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저게 무슨 글씨냐? 무슨 뜻이냐? 라고 물으니까 대답하는 게 새끼 까마귀가 커서 늙은 까마귀에게 먹이를 먹여다 준다 라는 뜻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반포유치 효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부모의 효,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쓰고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새끼 까마귀가 유일하게 새 중에 이 새끼 까마귀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신에게 먹이를 먹여다 줄 수 없는 그 어미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갖다가 줍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 아이가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읽을 수는 없는데 그 글의 의미는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너가 어떻게 이 뜻은, 그 글씨는 읽을 줄 모르는데 어떻게 알고 있냐.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 글씨를 그림으로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이 글씨를 본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 글씨를 읽을 수는 없지만 저 사자성어가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는 기억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신기한 아이들이죠. 그리고 그런 거 하면 참 순수한 우리 아이들입니다. 또 교육 이제 위원회에서 획기적으로 또 기획을 하고 교회 도움을 받아서 내 교회가 쏜다. 혹시 노란색의 푸드트럭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노란색 푸드트럭을 가지고 학교를 다니다 보면 별의별 희한한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아이들의 반응은 이게 뭐예요? 이게 뭐 주는 거예요? 뭘 파는 거예요? 뭐 심지어 지나가는 학부모님들, 청년들도 갑자기 지나가 지갑을 꺼내면서 다가옵니다. 뭐 파는 건가요?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학교 앞에 있으면 학원 앞에 있는 그 학원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디서 왔냐고, 어느 학원에서 왔냐라고 질문합니다. 심지어 상가 앞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 상가 사람들이 이제 경계의 눈빛을 보내면서 어디서 왔냐고, 뭘 파냐라고 이렇게 질문도 합니다. 어쨌든 아이들의 많은 질문 앞에 저희들이 한마디만 합니다. 공짜니까 먹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미친 듯이 달려와서 떡볶이를 먹게 되고 그것을 먹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을 들고 학교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학교에 남아있는 모든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 떡볶이를 먹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참 재미난 일들이 많습니다. 이걸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조용히 다가와서 묻습니다. 더 먹어도 돼요? 그리고 와서는 정말 맛있어요. 그럼 더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안했던지 그 아이가 어떤 어린아이가 또 제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인 줄 압니다. 선생님, 제가 꼭 교회를 나갈게요. 근데 내일 교회가 어디 있어요? 미안하지만 네가 올 수 있는 거리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일 교회는 안 와도 되는데 꼭 교회는 한 번쯤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던져줍니다. 그리고 원래 새롭게 개설되어진 유초등부가 함께하고 있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한 가정 만들기 1박 2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 달에 두 번 유초등부에서 새 가정을 모집을 합니다. 인원으로 따지면 15명에서 20명의 가정이 함께 모이게 되고 1박 2일의 시간을 통해서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비슷한 또래의 자녀를 둔 그 성도들이 서로 낯선 가정으로 만나서 또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고 또 그렇게 앉아서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과정에서 교인의 서로 다양한 오해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내 자녀들의 고민을 함께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과 다양한 이야기들을 낯선 과정과 1박 2일의 시간 동안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사귀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잠이 오지만 잠을 끝끝내 참으면서 같이 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그 유초등부 아이들이 밖에서 또 다른 아이들과 함께 1박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전도를 나갔습니다. 가기 싫어합니다.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못하겠다는 녀석들이 어떻게 변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네들이 먼저 죽겠다고 달려듭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숨어 다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기 싫다고 숨어 다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냥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게 복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고 처음에는 너무너무 전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물티슈 하나를 줬는데 그 어른이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니 갑자기 그 마음에 슬픔이 사무치더랍니다. 그리고 꼭 그 아저씨가 그 어른이 교회를 다녔으면 참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종잡을 수 없는 세대가 우리의 지금 아이들의 세대입니다. 제가 과거에는 한번 단기 선교를 같이 떠난 적이 있는데 어른들은 낯설고 조심스러워서 전혀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들과 말을 섞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새 아이들은 그들과 함께 어울려져 물총을 쏘며 싸우고 있습니다. 비록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도 그들은 그들의 언어대로 같이 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참 특이한 세대지요. 어떨 때 보면 참 답이 없는 세대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 보면 참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세대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도무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두 길에 어디에 서 있는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확인해보면 확인할 때마다 답이 달라집니다. 어떤 날은 구원을 받았다. 어떤 날은 지옥 갈 것 같다. 또 어떤 날은 나는 예수 믿는 아이다. 어떤 날은 또 아니다. 계속 헷갈려하는 아이들입니다. 참 독특한 세대이지요. 우리들은 그래서인지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급할지도 모릅니다. 빨리 예수님의 영하시 그 좁은 문으로 선택하여서 누가 봐도 그 길을 걷고 있는 티가 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불안합니다. 아이들을 쪼기도 하고 빨리빨리 가라고 얘기를 하고 내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보다 먼저 살아본 우리 어른들에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달라고 하나의 모습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 형식을 지키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형식이 조금 무너졌다고 해서 예배가 무너졌다라고 판단하지 말아주십시오. 아이들이 예수님이 명하신 그 두 가지의 길 중에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먼저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어른들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주중교사들인 학부모님들 역시 가정에서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돌볼 수 있도록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그렇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어른은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하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아이들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우리의 뒤를 그렇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것에 평생을 걸고 올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거룩한 아이들, 이 홀리키즈 아이들이 예수님이 명하신 그 길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그 길을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아이들에게 보내되어져서 먼저 그 길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걸어주십시오. 아이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보고 믿음으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선택한 그 길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힘들지만 비록 좁고 협착하여서 우리 눈에 보기에는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의 끝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아이들은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